네, 저희가 저희 광고해서 드린 대로 목사님이 지금 2주간 한국으로 방문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지금 말씀을 같이 전하게 되었는데요. 네, 부족합니다. 서로 같이 비차 은혜 받을 수 있기 소망하고요. 네, 오늘은 저기 신명기 네 번째 강좌 28장에서 34장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명기를 전하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손에서 컸지만 40세의 민족운동을 하다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목동으로 40년,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통해야 하는 백성들을 죽음의 땅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 3년 안에 애굽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광야로 되돌아 나왔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방황하는 동안 약속의 땅을 옆에 두고 60만 명 이상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이 신명기를 통해서 느껴지십니까? 모세는 120살이 되었고 남은 백성들은 불과 60살, 대부분은 40세 정도 된 사람들 뿐인데 자신은 이제 사역을 마쳐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남아있는 백성에게 역사를 통해 겪었던 사건과 그로 인해 얻은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 이런 모세의 마음을 느끼며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를 다시 되돌아보면 모세는 1에서 4장까지 출애굽의 여정을 살피며 어떻게, 왜 모압 평지에까지 와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5장을 통해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설명하고 6에서 11장까지 주신 말씀대로 스스로 겸비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하여 순종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역사적 사건의 증거와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12에서 27장까지는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규정과 법칙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축복도 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신명기 곳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규칙과 규례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복과 그렇지 않고 그 언약을 어길 때 다가오는 재앙적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은 한번 사는 인생을 탁월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형통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분명하게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키입니다.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영향력을 미치자라는 인생이 되자고 강단에서 자주 말하곤 합니다. 또 모든 세대에 걸쳐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대의 바른 꿈을 꾸기 위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0대 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나요? 잘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10대들의 희망이 공무원, 건물주, 유명 유튜버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정 직종에 대한 목표를 갖는 것도 특별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공무원, 어떤 건물주, 어떤 유튜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의 아이들이 아예 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10대가 아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꿈을 꿀 수 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꿈과 피조물인 인간의 꿈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출발은 신앙을 순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상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난잡한 삶의 욕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들은 그 무엇보다 먼저 바른 꿈을 꾸어야 하는데 누구든 바른 꿈을 꾸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20대들의 바른 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가치를 따라 결단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는 가치관과 태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의 학문과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의 스킬, 지식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호주에도 학생으로, 워킹홀리데이로, 자녀 양육으로, 여러 모양으로 실력을 늘리기에 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력과 스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바른 마음과 온전한 가치관,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훈련되지 않은 좋은 기술과 실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 결국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 외에는 온전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 가장 중요한 준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따라 모든 삶을 선택하는 태도와 성경적 가치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1등보다 정직한 2등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2월 2일 스페인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스페인의 이반 페르난데스 아냐 선수는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케냐의 아벨 무타이 선수 뒤에서 2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 무타이 선수가 결승선을 착각해서 10m 전에 멈춰선 것을 보고 계속 가라고 손짓해서 결국 아벨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이반 선수는 아벨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내가 따라잡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우승할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가치관과 태도는 성경적인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30대는 일부러는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욕심에 이끌려 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고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바른 생각과 태도와 말씀에서 전해주는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좋은 머리와 기술은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일에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30대들이 이 열방 속에서 바른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꾸는 바른 10대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초로 준비한 20대를 보낸 결과고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른 가치를 기초로 준비하지 않아도 세상이 찾는 기술과 스킬만을 가지고도 좋은 대가를 받으며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자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매를 맺는 방법이 전혀 성격적이지 않고 세상의 약육강식의 문화를 따라 살며 생기는 열매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썩고 냄새나는 부패한 쓰레기들이 되고 많을 것입니다. 10대의 꿈꾸는 시기와 20대의 바른 준비의 시기가 이미 지난 사람들은 10대, 20대는 단지 육체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대든 20대든 30대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나이가 바로 영향력을 미치는 나이입니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잊고 타협하고 쉬운 방법으로 산다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바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 위해 빛을 잃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열방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의 가치가 삶의 기초가 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쉬운 방법은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바른 꿈을 꾸고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훈련을 제대로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 삶의 여러 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귀한 생명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과 꿈을 가진 백성들에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실제로 살아내는 삶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외침입니다.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이 단지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이 연약한 백성들이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모세는 절규하듯 외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합니다. 내 말대로 하면 복을 주고 아니면 벌을 안 주겠다 하는 협박이 아니라 오직 이 길만이 너희가 축복을 받고 온전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축복이기에 이렇게 모세가 외탁에 외치는 걸까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다 우리가 모두 바라는 축복이 아닙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을 알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알리는 삶의 축복을 신명기 28장에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대로 살기만 하면, 이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8장 후반에는 기록된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저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축복보다 더 긴 말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집에 가셔서 읽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축복과 경고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과실과 생명나무 열매도 먹게 하시며 축복의 삶을 주셨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놀라운 약속이 되풀이되고 신신당부하셔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경험을 직접 체험한 출애굽 2세대는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파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저들의 눈앞에 수많은 적들이 있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에는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되새기는 일에 소홀하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웃들이야 가나안을 발전시키고 곳곳에서 생존의 터를 잡기 위함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된 이유들은 그 시대의 흐름상 상식적이고 타당하고 당연한 것이었는지 몰라도 결국 영혼은 아사상태, 굶어 죽어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의 중요성을 몰라서 이런 약속과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부께서 너희 쓸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름대로 생존의 어려움에 처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삶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삶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심을 잊고 결국 악해지는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농가 밭에 나아가 할 일이 많아서 밥을 먹지 못하면 사업이 바쁘고 직장이 분주하고 학업이 과중하며 가사 일에 지쳐서 자녀 돌봄에 힘을 쓰다가 밥을 먹지 못하면 결국 몸이 상해서 우리가 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바르게 반복하여 되새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던 그 첫사랑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무례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변명하게 됩니다. 핑계를 대며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혼자 한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를 받는다면 성경은 결코 이 세상 사는 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명령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암호집이 아니라 누구라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하늘의 3층천까지 올라갔다 와야 겨우 알아들 수 있고 해외에 가서 무슨 유명한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 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가이드를 받으면서 성경을 대하면 누구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축복의 길을 찾아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애절한 편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새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사 형통의 길이고 빛된 삶의 길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행하지도 않고 계속 듣기만 하고 연구에 연구를 더하고 또 연구하니까 책만 자꾸 두꺼워지고 읽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행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계속 듣기만 하는 함정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신앙에 들어온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는데 오랜 신앙을 한 사람들은 이것에 무슨 깊이 뜻이 있는가 하고 듣기만 하다가 일주일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는 고민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힘도 없이 세상에 빠져서 열심히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못해,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나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이야, 철벙거를 가졌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순종할 것을 미루면 자꾸 생각만 늘어나고 결국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본문 속에서 뭔가 신묘막측하고 숨은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30장 15절 이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매년 세 번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순종을 위해 자신과 싸워야 하며 결단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순종은 생각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요즘 사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려고 다가서고 노력하지만 서로가 가진 상처의 가시로 아파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다가서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잊어버리며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면, 나에게 다가오면 오실수록 나의 가시에 찔리시고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나를 품으시고 상처를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경험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전과 똑같이 옆에서 나와 같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찔리지 않기 위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기도만 해야 되는 겁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찔리고 아파도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며 나를 보듬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을 안아주신 것처럼. 신명기 30장도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시 돌아와 순종하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지금 혹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된 행동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아픔 속에 있으십니까? 말씀처럼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28장은 순종하는 삶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인 무서운 저주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29장은 모세의 신신당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27장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런 약속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래의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라는 것이고, 29장에서는 모압평지에서 모세의 신명기를 듣는 모든 이들이 새로 언약을 맺습니다. 30장은 이런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겨서 저주를 받아 흩어지면 어느 곳에서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현실에 안 맞고 힘들다고 핑계치 말고 순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율법을 책에 써서 모든 백성에 가르치라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불러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모세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언의 노래를 주십니다. 그 목적은 19절 나중에 저들이 배신하고 딴소리를 할 때 책망하는 증거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래는 기억 속에 오래 갑니다. 우리 민족이 부르는 아리랑처럼 세계 곳곳에 퍼진 한민족들에게 끊이지 않고 퍼져 불러집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책망의 증거로 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격적 사역의 원칙을 생각하면 결국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찢어진 가슴이 담긴 노래입니다. 32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 잘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노래를 주셨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을 끝으로 34장에는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120세의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의 사역은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일구어 가십니다. 그런 사역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귀한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낳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할 뿐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다듬을 뿐이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어 성장하게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도 풍성한 열매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도 보잘것 없어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묻은 씨앗을 충분히 썩게 하여서 언젠가 생명을 자라 올라오게 하실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 모세의 인생을 잘 묵상하여 그의 120년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120년의 인생의 결론이 신명기 안에 있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한 사람 전체 인생을 통한 교훈들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 창세국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마쳤는데, 오늘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역사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일어난 결과와 그로 인해 다가오게 되는 미래에 대해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중요한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잘 숙지해야겠습니다. 삶의 현장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마다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들을 잘 점검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